바로 앞 2절, 3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줄수 있고, 또 가장 쉽게 옆에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 말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복된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전부가 뭡니까? 말의 도구입니다. 이세 가지가 삼박자가 되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세 가지 어떤 것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범죄한 인류, 죄진 인류에게는 열린 무덤이 되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남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당부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경계를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 말하는 혀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도구입니다. 다른 자연이나 생물들은 소리는 낼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소리를 가지고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하긴 하지만은 사람과 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를 가진 것은 인류상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언어와 말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최근에 상고하는 대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무들이 손뼉치며 바다가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이죠. 우리는 각자가 가진 혀로서 고백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도구로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쓰여야 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쓰이는 것. 이것이 뭐다? 성경에선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은 지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되는 것보다도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게 뭐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고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겁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섬찟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류가 죄를 범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가 범죄하고 가장 먼저 바뀐 게 뭡니까? 바로 혀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3장에 범죄한 이후에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 했을 때 아담이, 꽃 같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장 쉽게 바뀐 것이 이 혀라는 거죠. 하나님을 에덴에서 올 때 교제하고 찬양하던 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혀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지체의 사용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에 비유합니까? 사절이거든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라니 그랬다고. 이 혀는 곧 배의 키와 같다는 겁니다. 뭐 요즘 맨만 티우 이러죠. 이 엄청난 배들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도 신앙에도 됐다가 떠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 큰 배가 그 배의 크기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뒤에 있는 꼬리 밑에 있는 키를 가지고 운전한다는 거지. 이 적은 키를 가지고 그 큰 덩치의 배를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은 어디의 속성입니까? 어둠과 악한 영들에 지배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혀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초보적인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혀를 신앙의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혀를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야고보 동생이 이런 경계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적은 보이지 않은 입속에 갇혀있는 이 혀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장래의 갈 길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혀는 귀중한 것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죠. 바로 사용해야 될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는 많은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게 바로 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큰 것을 자랑한,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믿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거 해놓고 크게 떠벌리는 이것도 뭐예요? 그 일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 혀로서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것을 여기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이 혀는 오히려 지옥으로 이끌기 가장 쉬운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여러분들이 만우절이라고 한 거짓말하고 싶어요? 아마 그럴 생각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런 좋은 일보다는 항상 상하게 하고 잘못 가게 하는 또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되기 쉬운 것이 보이는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이 속에 감춰진 혀라는 겁니다. 마치 배와 같이. 배는 어때요? 키가 보이지 않거든요. 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을 가진 지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곧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두 절인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혀, 이것은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기 혀를 자기가 길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자, 여기에 길들일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혀를 길들이셨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데서 무서운 거지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온갖 것들을 다 길들이면서도 자신의 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게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튀어나온 말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놈의 입 때문에, 이놈의 입 때문에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놈의 입 때문에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 던져놓은 말 때문에, 이놈의 입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야. 언제나 우리가 어때요? 이게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하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딱 닫아놓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길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아직 입 밖에 내기 전에 말의 주인은 나이지만 아직 입 밖에 내기 전까지의 말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일단 입 밖으로 낸 말은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히브리 잠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뱉어낸 말은 내가 입속에 지키기 전까지는 내가 그 말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뱉어놓은 말은 그 말이 나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바닷속에 모여 돌고래까지 다 잡아와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쇼를 한다고요. 그 엄청난 덩치의 코끼리를 갖다가 길들여가지고 사람을 밟았다가 일단 사람이 섬찔하지만 그렇게까지 길들인다고요. 또 새도 마찬가지죠. 길들여가지고 동물을 포획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불가능한 게 있는가 싶어요. 뱀도 길들여가지고 돈 받아먹고 있잖아요.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들지 않는 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혀라는 겁니다. 입속에 보이지 않는 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특권으로 우리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편리함을 늘 의식 중에는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특권으로 사람만이 받은 것이 말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특권 가지고 그렇지 못한 동물, 짐승을 수없이 길들입니다. 훈련시킵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할 때도 그렇죠. 그냥 소가 앞에 쟁기 딱 묶어놓으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콧두레를 잡고서는 끌고 갑니다. 길들이는 대로 길든다고요. 동물들은. 그런데 혀는 길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마음에 쌓은 대로 말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쌓은 것에서, 우리 마음에 쌓아둔 것에서 언제나 그것을 내놓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길들인 것 같으면 스스로 길들여가지고 가게 하겠죠?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붙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혀를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혀를 쓰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의 혀를 의탁해야 됩니다. 끌어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의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혀를 의탁할 거냐 이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맡길 수 있지만은 혀도 확실히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이 혀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2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선과 악 어느 쪽 도구로 쓰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선과 악의 어느 쪽의 도구로 쓰일 것인가 하는 거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이 혀가 선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칭찬의 도구로 그런가 하면 또는 악의 도구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혀는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모니터와 같습니다. 출력하는 대로 표현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컴퓨터에서 보내는 대로 나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앞에서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니터가 뭐냐? 혀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는, 쌓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국 밖으로 표출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는 것들을 뭘로 하느냐? 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니터나 텔레비전은 지조가 없어요. 한마디로. 좋은 것도 내죠.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내죠. 그런데 또 악한 것. 우리 학생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것보다도 나쁜 것을 많이 학생들에게다가 전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폰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왜? 조절하는 데 의해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 중학생들이 제한 없이 뭐 음란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십시오. 그건 전부가 왜곡된 겁니다. 왜곡된 거예요. 근데 그 왜곡된 걸 보고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범죄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대단히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역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마땅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더 이중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는 독설을 내뱉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저주만 하지 찬송을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래도 뭐예요? 악이지만은 일면 한쪽으로만 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또 저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중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자연은 이중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자연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샘, 또 뭐요? 열매. 샘은 어떻습니까? 어떤 샘은 좋은 물만 냅니다. 거기서 뭐 좋은 물이 나오다가 굳은 물이 나오다 이런 일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당에 지하수가 물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먹고 실컷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좋은 물이 나오다가 나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물은, 샘물은. 한번 좋은 샘을 파면 거기서 좋은 물만 나와요. 마찬가지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무화과나무가 이번에는 사과 열리다가 다음에는 배 열리다가 다음에는 오이 열리다가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포도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거짓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에도 사람이 손을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는 도마도가 열리고 뿌리는 감자가 열리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이 다르니까. 근데 요즘 그런 개발들을 하고 있다고요. 뭐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열매는 도마도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열리고. 하여튼 사람이 조작한 것 외에는 모든 자연은 어때요?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표현하고 주신 것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도 자연에서 배워라. 나무에게서 배워라.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모니터처럼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것은 이중적인 경우가 많은 것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이중적인 겁니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중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중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보다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중적인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속받음이 단순히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혀까지도 주님의 피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혀가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서 완전히 찬양만 하고 격려만 하는 그런 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는 칭찬과 찬양하는 도구로 쓰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먼저 입으로 부정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뭡니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것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버리는 무서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 들어가 봐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한 열 사람은 꼭 같이 보고 와서도 뭐라 합니까? 에이, 그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야. 거기 보니까 성벽이 대단하고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앞에 메뚜기 같더만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없어. 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입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을 조심하십시오. 지양하십시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사실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을 찾고 말하고 나누십시오. 그게 뭡니까, 바로? 긍정적인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그 불신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역사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앉으면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서 쫓아버리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인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긍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허락하신, 말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혀가 십자가의 보혈에 씻기고 구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격려하도록 주신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8절의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혀는 바르게 사용될 가능성보다도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결국 누가 사용하고 이끌어가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어느 쪽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 혀를 주님의 성령께 말씀께 의탁하고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는 내가 내 혀를 사용해서 내가 내 말을 하지만 내 혀를 누가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내 혀의 주인은 주님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오늘부터라도 이 혀를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러 성령께 맡기시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그런 혀의 역할을 하셔서 주님 앞에 복을 입으로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주님의 영광에 다 찬양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